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 절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생각보다 참 재미있고 어려운 장입니다. 그 사건을 처음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건으로 놓고서 출발시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물어 온 쪽은 현장범이니까 죽여야 됐느냐 하는 그 율법을 들고 덤볐습니다만은 죽여라 그러면 사랑을 선포한 자로서의 자기 올무에 빠질 것이고 놔줘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어느 쪽으로 가도 올무에 걸리도록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갖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뒤로 풀어나가면서 핵심으로 삼는 것은 너희들이 죄의 노예라는 것을 제발 좀 확인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너희 손에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옳은 것을 쥐어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죄를 범한다는 걸 보아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손에 쥔 것이 옳은 거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참 큰 차이입니다. 손에 쥔 것이 옳은 것이면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즉 머리가 똑똑하면 훌륭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오해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우리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줬을 것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꼬집으러 오시는 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 받은 것을 액자에 넣어놓고 길이 보존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도 이 싸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오해와 착각 그리고 도무지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 즉 내가 옳은 것을 했다는 것이 모든 일의 가장 결정적인 척도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가짜고 내가 옳았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밝힙시다. 그가 옳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옳은 것을 갖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아십시오. 그걸 밝히는 순간 누군가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서 옳은 것이 성립되는 것이라면 아직도 기독교의 방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증명하고 내가 착한 것을 증명하고 내가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방법밖에 아직은 갖고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가 여태껏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터득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고 생존 경쟁에서 모든 것은 내가 옳고 내가 괜찮은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낙오시키는 방법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왜 자유로 끌고 가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집요하게 추적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속박당한다는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어 드디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봉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노예고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마음껏 죄를 져라 이겁니다. 우리한테는 여기에는 정당한 판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억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요. 이 죄 문제를 따지면서 저는 그 몇 가지 좀 터부시 되어 있는 문제를 좀 건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좀 잘 생각하셔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자신의 머리큐가 세 자리긴 세 자리지만 중간에 소수점이 찍혔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냥 듣고 잊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참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제사 문제도 한번 했더니 박 목사는 제사 지내도 된대더라. 그냥 이렇게만 가 있거든요. 또 언젠가는 그 고린도전서 하다가 술 마실 수 있죠 그랬더니 야호 다음 당에는 술집에서 모이자. 참 냉수도 못 마신다고 어른들이 설파했죠 이미. 오늘 이 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놔두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이 신앙 문제에서의 무엇이 옳고 그러냐 하는 데서 오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술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참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죄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집사 이상이 마시면 아니고 평신도가 마시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백을 써서라도 집사가 되십시오. 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술을 성경이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을 먹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술은 언제나 가장 기쁨의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술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인생이 재미없다는 것과 방불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술이 없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다음부터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나면 나가실 때 한 병씩 드릴까 합니다. 또 진짜 그러자 그럴라. 술 문제는 우리가 왜 제가 이걸 터부시 되어 있지만 시키려고 그러냐 한 말이죠. 나는 술 안 먹었는데 저 사람 먹었다 이렇게밖에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누구는 술 먹었대요. 이거는 도무지 필요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린 율법을 가졌고 당신네들은 없다 그 얘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것 자체로 이쪽이 틀리고 있는 겁니다. 먹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안 먹은 사람이 틀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이런 유형의 신앙 논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왔대요. 나는 금식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대요. 이런 거는 도무지 재미없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 읽는데 저 사람은 안 읽는데요. 그런 것은 율법을 들고 결국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죽인 것밖에 안 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되는 모세는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안 된다고요. 그걸 동원해서 결국 누구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도 칼을 들고 들어가는 이상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기서 누가 울었습니까? 아니 누가 울었어요? 아니 글쎄 하여튼 누가 울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냥 당신이 울었죠. 좋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옳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나 목사님도 제가 옳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개척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당신들 편을 드는 건 줄 알고 계셔. 난 갑니다. 내가 정당한 거 다 알지만 난 그래도 당신들 해코지 하기 싫어서 나 가는 거요. 나 간다고요. 하나님 왜 저주를 안 내리십니까? 나 가요. 왜 안 붙잡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정당한 것으로 정당한 방법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것을 들어도 또 정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술을 먹는 편이 낫구나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제가 이쪽 기독교로 입문해야겠는데 상대방이 도대체 이쪽이 말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슨 뭐예요? 알코올이나 무슨 저 약품에 쓰는 소인가 할까봐 아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항복한 것입니다를 설명하고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비표 사이다를 나누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잔 드시죠. 받아 마시면서 옛날에 저도 이거 많이 했죠. 뭐 오비표만 했겠습니까? 진로표도 하고 뭐 제가 뭐 나폴레옹 히틀러 다 했는데 결국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가 꼬시려고 들어갔는데 까꾸로 물려 들어가니까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저쯤 되면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전 술만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발을 안 담그는 게 좋은 게 있다고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물 밖에서 장대를 넣어서 꺼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수영 실력이 어지간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꺼내지 못합니다. 둘 다 물귀신데요. 자기 하나는 너끈히 살아날 수 있는 수영 실력이 있어도 사람을 하나 붙잡고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이 들어가도 못 꺼냅니다. 밖에서 장대를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장대가 없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장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들어가서 꺼내는 수밖에. 아무나는 아니다 말이에요. 물에 빠지는 사람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고 들어가면 무슨 뭐 낙화암의 삼천궁녀예요. 죽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실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실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범벅이 돼가지고 실제로 신앙생활에 정당한 길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데에서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 구성요원들은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작용을 갖고 있어서 제가 특히 그 반발작용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소름끼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사실은 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는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반발이 있죠. 나는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건 있지만 그러면 목사 닮냐 그러면 아니지요. 그건 제가 알아요. 무슨 얼굴이 목사답게 합니까? 무슨 말을 살살 합니까? 목사답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반발적 요소가 필요한 때 있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전부 그래서 어쩌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서로 좋아서. 그러나 그것이 시원하지만 양식은 아닙니다. 오비표 사이다나 칠성표 사이다나 마시면 시원하지만 그것이 양식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살짝 맛을 보이고 이제 우리가 그걸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반발이 우리라금 정당한 항복과 진지한 모습들을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 자세들은 어떤 의미에서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건 저쪽 동네에서 다 해버렸거든요. 그쪽 동네 가면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 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닌 줄 알거든요.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분장실에 예수님 부성룡 다 하고 남은 건 사탄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탄과 그의 휘하.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다 마귀탈을 쓴 거예요. 너희끼리 다 헤쳐먹어라. 쌍시에 타고 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마귀예요. 그러면서 진심은 그렇지 않지만 아닌 것들이 그 탈을 쓰고서 인척하니까 우리는 저쪽에 위선을 하니까 우리는 위악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술 안 먹고 재는 게 꼴보기 싫어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됐다고요. 죄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고요? 전공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갈공명같이 매복도 하고 뒤로도 치고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궈내고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이 형식주의, 외식주의, 거짓된 마음들 거기서부터 나는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나온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겠다. 위선은 안 하겠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위선에서 탈출해서 진지함과 아름다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에 봉사케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로 오늘 29절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 방면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나를 팔아먹지 않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가 하는 어려운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상당히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개성 중에 하나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깔이 있어서 여태까지 버텨낸 셈입니다. 능구렁이 노릇을 못하고 이렇게 사바사바를 못해서 으악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난 이거 안 해! 못 해! 그 배달라고 나는 결백해! 나는 회충도 한 마리 없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픽 죽으면 뭐 어떡하자 말이에요. 시체만 하나 더 생기지. 그거 안 하고 정당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당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근데 이 문제에서도 말하자면 정당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먼 일이고 오늘 우리가 놀래야 할 것은 그것도 죄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외식한 자들은 너희는 다 가면을 썼어. 난 아니야. 파! 난 아니야. 너희 파충류지. 그것까지도 정죄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안 나가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정죄에서 한 걸음도 안 나가 있다고요. 우리의 부름 받은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흑암에 있는 자를 풀어내는 일이지 너희는 흑암에 있어가 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정죄입니다. 심판이고 그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할 때는 언제나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정말 영원한 양식이 있다, 여기에 쉼이 있다, 이리 오라라는 것을 해답을 제시해 놓지 않고 지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것 자체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다 썩었어, 목사들도 썩었어, 교회들이 왜 이 꼴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정죄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당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까지 물어지지 않는다면, 변환되지 않고 결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웃기는 얘기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이런 데서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자유에 관한 얘기로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죄로부터 자유한다, 이건 선택 여지가 없는, 언제나 우리가 한다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자유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의 본능들입니다. 아담 하와가 맨 처음 저지른 죄의 뿌리가 그렇고 그 형태가 그렇고 그 경향이 그렇습니다. 죄는 부도덕한 거나 어떤 해서 뭐 비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요, 권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만 먹으시려고 먹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불순종도 불순종입니다만은 그의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자유스럽고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불편합니다. 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그동안 휴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2000년 역사에 늘 성경과 대립돼서 여태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작품들, 말하자면 그리스의 사상들이거나 또는 서구의 문학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런 얘기들입니다. 프랑켄슈타인,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싸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과 인간이 자기 욕심을 내세우려는 것의 갈등, 그것을 그들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헤드와 하트의 싸움이라 그럽니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헤세 같으면 아예 그걸 제목으로 붙여서 했죠. 지성과 사랑,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 어떤 작품도 늘 사랑이 이기고, 사랑이라는 건 비논리적인 어떤 타고난 성품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것,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고 논리성이 없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성과 자기 판단이 전부가 아닌 어떤 것 속에 있다는 것을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항복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은 끊임없이 있어서 대표적인 작품 같으면 백경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 흰 고래를 잡기 위해서 전 평생을 바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운명을 건 싸움인데 백경은 거기 뭐 잘 드러나다시피 신의 섭리입니다. 그 다른 의미는 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입니다. 도전하는 인간의 대표는 그래서 에이허브 선장이라고 나와 있고 그 사람은 마저 구약에 나타나는 아합입니다. 이름을 아합이라고 걸었죠. 영어를 해갖고 우리나라 성경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번역을 하니까 에이허브라고 쪼다같이 번역을 해놓고 영문학과 교수들 하고 그래요. 영문학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영문학을 하는 건 말이죠. 기역니은 모르고 훈장 노릇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아합이 선장으로 나오고 거기에 창자비의 친구, 그 글을 쓰는 사람, 그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이시마엘이죠. 그것도 무식하게 이시마엘이라고 했어요. 성경 좀 보지. 이스마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라인을 잡았는가를 보십시오. 결국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도 운명을 거스른 자는 없으니까. 그러나 자가 운명에 잡아먹히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고개 들고 죽겠다 이거죠. 눈깔 뜨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가 항복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과 자유, 본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려 하나님에 대하여 고개 쳐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는 분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됐습니다. 인간이 화가 나면 어느 근육이 제일 먼저 긴장을 합니까? 인간이 화가 나면 여기입니다. 그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깔의 문제입니다. 개성이 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개 같은 성격이 심하시면 여기가 자꾸 뻣뻣해지고 어느 날 여기가 터지시는 겁니다. 성경이 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고든 백성들아. 그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반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감정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듭니다. 누구한테는 동업을 하고요. 사탄 쪽엔 늘 동업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권위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입니다. 권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은 운명적으로 아버지의 배반자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애들 키우시면 다 알게 되잖아요. 아들은 운명적으로 아버지의 배반자다. 천적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가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메시지화한 것이 부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곰상맞게 듣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가정도 그런 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거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애가 말썽을 부리지 않고 잠잠하면 뭔가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 때가 많았죠. 그렇죠? 잘 생각하십시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런 쪽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능성이 만약 권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모두가 자기가 신이고 나머지를 모두 신하로 거느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신들의 전쟁이라 합니다. 모두가 신이에요. 이기주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모두를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분명히 어느 곳에선가 선이 그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의 한계가 있고 권리의 절제가 어느 부분에서 타협이 일어나야 공존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논리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정당한 어떤 이유들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고 이래로 힘 이외의 법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옛날이 칼이었다면 지금은 총이고 드디어 돈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인간을 하모니를 시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약자는 참고 있는 자는 오만하고 그래갖고 그럭저럭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공정한, 어디에 공정함이 있습니까? 미국엔 공정함이 있다고요?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미국이 뭐가 공정해요? 인간이 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화를 내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나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어디가? 어디나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좀 더 교활할 뿐이지 어느 것이나 부익부 빈익뿐이요. 약육강식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군림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그걸 뭘 쪼다같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이 미국을 봐라.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평화를 달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바뀌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지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요. 신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줄 제발 좀 확인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고. 이것보다 큰 요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복시키거나 설득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걸 좋아해달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거라고 1차적으로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훨씬 그런 면에서 강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수긍하겠는가 안 하겠느냐의 싸움입니다. 권위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두 고집장이가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고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책임과 권리의 한계를 지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권위라 그러는 겁니다. 강압하고 짓밟는 것을 권위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리고 모두가 자기 욕심에 충만해서 정당한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장하시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는 그 한계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모두가 항복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의 차원에서 권위로우시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만족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 나는 죄를 안 졌다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싸움인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을 걸 때 그걸 시험을 거는 겁니다. 정당하고 필요한 것을 시험거리로 미끼로 던져서 하나님 휘하로부터 그를 독립시키는 것을 시험의 목적으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그건 필요한 것이고 시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그것이 아무리 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휘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 일이 성취된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시험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정당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 해서 머물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토록 말이 많은 겁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의 싸움이 있고 저 사람 왜 저러는가의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휘하에 들어가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정당해놓고 죄를 짓고 오라놓고 죄를 짓습니다. 생명을 들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원로 8장의 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굵은 초점으로 갖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외엔 그의 생활 방식의 원리도 방법도 목적도 없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가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말씀 봅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보십시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저 친구는 벨도 없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벨이 없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쓸개도 없나? 예, 쓸개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오기도 없나? 예, 오기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고통을 주다 죽이는 것이고 수모를 당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심장이 튀어나가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냥 으아!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늘 진보하지 못하는 언제나 번번이 부딪혀서 좌절하고 많은 문턱이 뭐냐? 이겁니다. 창피를 못 당하는 겁니다. 창피를 못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창피만 아니라 목숨만 아니라 벨, 쓸개, 필요하다고 콩팥까지 다 내놓으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을 정당한 걸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저러지 않았어! 아니요. 똑같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난 저러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오늘 죽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죽고 있느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한 사람을 위해 내가 하나를 더 품고, 업어주고, 밟히고, 살아있는 한, 내가 누군가의 도움과 필요 때문에 존재할 그런 가치 외에는 추구할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는 여기서 죽음입니다. 대속이 아닙니다. 사자는 말이 없다. 그렇죠? 사자는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사자는 벨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자기 문제에 대해서 결부시킬 때보다 공의와 명분을 위해서 적용시킬 때 훨씬 실수를 잘합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라면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이 꼴을 당하는 데는 못 참겠어. 이것만큼 또 우리를 무슨 여러분이 유관순의 후예고 무슨 안중근의 후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사야 6장을 찾아봅니다.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부터 봅니다. 공의와 명분을 위해서도 절대 이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죽으십시오.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을 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습니다. 실패를 위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 성공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실패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 방법만이 꼭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느 것도 땅에 넣어 심지 않고 썩지 않고 싹이 나오고 열매 맺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팔꽃씨를 소고기 속에다 파묻어 놓아 보십시오. 고기로 먹여주면 나팔꽃이 뭐 지름이 20m쯤 되는 게 피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늘 싫어하고 코 막고 있어야 되는 걸 줘야만 큽니다. 씨로서 보면 그건 이 무슨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까? 나를 흙 속에 파묻고 게다가 이걸 보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싸! 그래야만 크는 법이에요. 우리는 늘 뒤집어 써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실패를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맨 끝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사역은 그의 열심과 그의 충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상고해봤고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정 작업은 그를 죽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줬을 때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를 따르겠습니다. 옥에도 죽는 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를 다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하도록 허락했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정열로 나를 쫓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죽음일 뿐이다.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혈기를 버리고 내가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 좀 들어라. 내가 시키려고 하면 네가 튀어다니는 게 아니라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저한테 어려운 거는 열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물론 왔다 예배만 보고 싹 도망가는 분들도 어렵지만 와서 목사님 위해서 되겠습니까? 뭐 좀 합시다. 확 동해도 좀 하시고 철야도 좀 하시고 철야하면 저는 3일 만에 돌아가신다고요. 열심은 제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좀 찬물 좀 뒤집어 쓰시고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그러고 일어나지 마시고 우선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니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죽는 거라는 걸 좀 제발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도 죽을게요. 우리 다 같이 죽어서 우리 다 같이 시체가 좀 되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체에서 꽃을 피우십니다. 그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그 메시지를 당합니다. 사자를 죽였는데요.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벌이 꿀을 쳤어요. 남을 잡아먹는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만 남에게 줄 양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그의 평생에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밤낮 죽이다가만 끝나고 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삼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폼나죠? 그러나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두 눈 뺏기고 마지막에도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사 이 왼수들과 같이 죽게 하소서. 그게 무슨 믿음의 위인이 끝에 죽을 때 하는 유언이 그래요. 같이 죽겠습니다. 끝에쯤 되면 아버지와 저들을 사하소서 이쯤 나와야죠.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훨씬 신앙의 스타일이 삼손 쪽으로 굳어 있다고요. 명심하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죽음의 길인 것을 제발 좀 명심하셔서 우리 죽읍시다. 죽고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때 또 죽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만 못한 것을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진 열심을 다 피력할 만큼 힘을 주시지 않는가 외쳤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무엇을 쥐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결심을 실천케 하사 주여 우리들 생애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기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시체가 거름이 되어 거기 꽃핀 향기를 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의 걸음들을 통하여 열매 맺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적과 그 사역을 이 교회와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신자들을 통하여 펼치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항복하며 동참하기를 결심하여 싸우니 축복하시며 간섭하사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의 기쁘심 앞에 무릎 꿇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